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주께서 어둠에 있는 우리 심령 속에 빛을 비추심에 우리가 하늘에 영광을 보았사오니 우리의 소망은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 없나이다. 비록 육체의 법을 따라 저희들이 절망에 이를 만한 연약함과 또 죄를 기뻐하는 속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주께서 역사하신 선하신 일이 있사오매 우리가 또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옵나이다. 우리가 육체 가운데 주의 법을 사랑하여도 행할 능력이 없겠사오나 그 사랑하는 주의 나라를 사랑하는 소망을 주께서 주셨사오며 또 그 소망에 따라 우리 가운데 순종케 하심으로 주의 나라의 법도를 이루게 하시는 일 또한 주의 은혜로 우리 안데 드리워지니 우리가 연약하나 주의 백성임을 깨닫사옵나이다. 우리 마음속에 비춰주신 그 빛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길 원하는 이 소망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임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또한 나타내 보이오니 그 증거를 갖고 우리가 하늘의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옵나이다. 이 신령한 은택을 우리에게 베푸셨사오매 우리가 그 소망 가운데 먼저 난 자나 혹 뒤에 난 자나 육체가 강건한 자나 연약한 자나 부한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우리가 슬픔 있는 자나 기쁨 있는 자나 환난 있는 자나 평안한 자나 모두가 한 가지로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옵나이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 심령 속에 바라보는 저희 심령 속에 영의 꼴을 공급하시고 영의 꼴 따라 공급하시는 대로 우리 영혼이 기름지게 하옵시며 그리하므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신 주의 말씀대로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며 죄 가운데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주장하심을 바라보고 그 앞에 순복하며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루실 그날 그날을 소망하고 살아갈 모든 신자들이 바라볼 역사관과 그 가운데 살아갈 신앙의 자세에 대하여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궁구하며 살피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혜의 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사 눈을 뜨게 하심으로 기록된 말씀과 그 말씀의 기초에 세워진 신학적인 사고에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주 앞에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눠드린 핸드아웃 맨 끝에 부분 좀 남아있죠. 그 부분이 이제 무엇이냐면 종말론의 이해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시대를 분별함에 있어서 재림과 재림의 때에 즈음한 특수한 징조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의 은총을 증거하는 징조들을 지난 시간까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재림에 즈음하여 우리 가운데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바 되어졌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징조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지 찾으셨어요? 네. 잘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은 아직 안 들어간 거죠? 예. 그럼 성경책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4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몇 절을 골라서 보도록 하지요. 먼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일단 4절까지 읽었는데 4절까지 내용을 보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관찰하냐면 1, 2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을 때 주님께서 아주 그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이냐면 2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하셨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뭐죠? 예언이죠. 이 예언의 말씀은 그 성전이 파괴될 것을 일단 예언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성전 파괴 사건이 언제 있었는가 하면은 AD 70년경에 있었어요. 그게 여러분의 그 3페이지 거기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징조들의 첫 번째 환란 부분을 우리가 보는 것인데 두 번째는 배도를 볼 것이고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래서 이제 대적하는 징조를 크게 세 가지를 볼 것입니다. 하나는 환란, 두 번째는 배도요, 세 번째는 적그리스도 출현인데 적그리스도 출현 가운데 가와 나를 보게 되면 AD 70년에 로마 장군 타이투스에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라는 말이 나오죠. 요 사건으로 인해서 성전이 실제로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24장 2절에서 하신 말씀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라 하신 말씀은 그대로 구체적으로 언제예요? 예수님의 초림 이후 승천 이후에 곧바로 있을 임박한 어떤 사건을 예언하신 것이죠. 그런데 3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옵니까? 라는 것은 무엇을 물고 좀 들어가는 문맥인가요? 성전이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럼 그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겠죠? 그런 문맥에 연결이 있는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니까? 라고 말하므로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떠한 종말론적 징조를 또한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생각 속에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게 될 것이라 하신 이 성전 파괴의 역사가 곧 세상의 종말의 역사와 같을 것이다 라는 이해가 좀 이렇게 그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돌 하나 돌 남지 않을 것이다 말하니까 그러면 어느 때입니까? 곧 세상 끝의 징조가 바로 그것입니까? 다른 징조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이제 묻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해 속에 어떠한 그 혼돈이 있는가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그 3페이지 1번에 보면 환란, 그래서 나와 있는 원근 통치법이라고 써는 게 있어요. 그게 prophetic foreshortening 이렇게 돼 있죠. foreshortening은 그냥 원근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뭘까요? 뭐 같아요? 맞히면 강의 계속하고 안 맞히면 그냥 강의 그만 끝날 거예요. 뭐예요? 산이에요. 산. 그렇죠. 산이죠. 산. 산이 봉우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여기 서서 여기쯤 서서 보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 양반이 이제 가까운 것과 멀리 있는 것을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보니까 뒷산이 앞산에 가리워져서 뒷산에 있는 일이 앞산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겹쳐 보이는 거죠. 그래서 멀리 있는 것과 가까이 있는 것을 같은 틀 안에서 같이 관통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성전을 어떻게 그려야 되나? 성전 이렇게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말을 했더니 그것이 주의 임하심과 그의 끝은 언제입니까? 라는 식의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즉 제자들 속에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을 때는 주의 재림과 주의 끝은 언제 있어요? 종말에 있죠. 역사의 종말에. 시간적 개념에서 역사의 종말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제자들이 말하고 있는 건 초림의 사건이죠. 초림. 이 초림의 사건과 재림 사건 속에는 이제 시간적인 간극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간적인 간극이 있는데 이 간극에 있을 때 주님이 임박한 어떤 사건을 얘기하셨어요. 이 사건을. 이 사건은 성전 파괴 사건이었어요. 이 성전 파괴 사건은 종말론적 의미를 지녀요. 왜 그러냐면 주님께서 초림으로 인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곧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될까요? 성령이 임하심으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하겠죠? 사도행전 2장. 그래서 뭐가 탄생하죠? 교회. 교회가 탄생함으로 인하여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게 돼요, 없게 돼요? 없게 되죠. 성전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죠. 참 성전이신 주께서 오셔서 영단번에 주의 속죄 제사를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것이 히브리서의 가르침이죠. 따라서 구속사의 흐름 안에서 주께서 승천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곧바로 이어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전을 주께 역사상에서 파괴시키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의미 없는 성전의 존재를 주께서 파괴시키시죠. 그러니까 이 성전 파괴는 그 자체로 종말론적 의의를 지녀요. 왜 그러냐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의 영적 성격을 갖고 있는가를 말해주는 암시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시대는 더 이상 뭐죠? 짐승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 앞에 나가는 시대가 아니요, 이미 구속의 사건으로 성취되어진 시대이다. 따라서 성전의 의미는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므로 이 시대가 이미 종말에 왔음을 말해주는 거죠. 그것이 히브리서의 1장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해서 이미 히브리서 쓴그 시점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 즉 종말에라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그 표현을 쓰는 이유는 이미 성전은 무너지고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는 것인데 제자들은 아직 주님과 함께 있을 때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그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지금 주님과 아직 함께 있을 때요. 주님이 아직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이전이요. 그가 아직 부활의 사건과 교회의 탄생의 사건을 경험하기 이전의 제자들 속에는 이러한 종말의 역사의 흐름에 대한 이 관이 아직 정립이 안돼 있었죠.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서는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말씀을 듣고 재림의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그다음부터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감람산 강화라 해서 그 감람 올리브산 그 감람산에서 이제 이렇게 쭉 종말에 관한 교훈을 쭉 주시는 내용 속에서 어떨 때는 이 사건을 어떨 때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이제 섞어서 말씀하시므로 전체적으로 종말론적인 교훈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사건은 이 성전에 무너진 사건과 관련된 예루살렘의 파괴는 그 자체로 마지막 있을 또 역사적으로 주님이 실제로 임하실 어느 시간의 그때에 있을 종말의 사건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 역할도 같이 해요. 이것이 종말론적 의미에서 성전의 역할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시대적 영적 성격을 말해주는 일이면서 그리고 유대 사회의 종교 구약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한 이제 종말이죠. 구약적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끝난 거예요. 역사적으로 완전히 이제 끝나버린 거죠. 말라기 때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패역성을 보고 그 이전에 그들의 이스라엘의 부패의 죄악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있게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사건. 그리고 나서 일정 기간이 흐르는 그 대회 속에서 말라기 때의 여전한 불순종을 보시고 주님이 뭐라고 탄식하냐면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누가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까지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될 때까지 400년간의 침묵기를 거저오는 거죠. 400년간 주님께서 역사 속에 아무런 간섭 안 하신 것처럼 침묵 속에 있다가 세례 요한이 등장하고 주께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주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성전을 파괴하심으로 아브라함을 불러 이스라엘 족속을 세우시고 혈통적 족속을 세우시고 모세와 언약했던 그 언약에 기초하여 말씀하셨던 구약의 이스라엘로서의 교회적인 형태는 이제 완전히 문을 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중동지방에 있는 이스라엘 국가에 사는 유대인은 더 이상 구약적 의미에서 구약에서의 은혜 언약이죠. 모세와 다윗과 이어지는 그 흐름 안에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던 은혜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다만 유대 혈통에 따라 그들이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쭉 되어진 이 사건은 후에 올 재림 사건에 대한 하나의 암시적인 그런 의미를 지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성경을 이제 계속 좀 보죠.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9절로 넘어가 볼까요?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두 절을 같이 읽으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즉 9절에 보게 되면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라는 이 그때는 3절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질문을 주님이 받아서 답변하신 가운데에 그때에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때에는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자 보세요, 돌에 돌이 하나 남지 않을 것이다 하신 말씀의 때와 그리고 실제로 언제죠? 완전히 주님이 재림하실 역사의 그때, 즉 초림과 재림의 이 사건의 전체 기간이 사실 중첩적으로 그때라는 말 속에 포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너희를 잡아 죽일 것이요, 그리고 그때뿐 아니라 이때도 그럴 것이며 그 사이에도 여전히 그럴 것이다 라는 게 되어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환난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주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신 이후에 나로 인하여 너희가 핍박을 받거든 너에게 복이 있다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참 특이하기도 복음서를 계속 읽고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제자됨과 세상으로부터의 핍박과 환난은 이게 비분리적이에요. 이 떨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한계, 그러니까 마치 그리스도의 제자됨의 본질의 요소에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요소처럼 항상 환경적으로 주님이 붙여서 얘기하세요. 붙여서 얘기하시죠. 주께서 승천하실 것을 이제 아시니까 제사장이요, 우리를 목자장으로서 세상에 둘 제자들을 향한 마음 속에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냄이 이리 때 속에 양을 보낸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너희의 삶이, 제자의 삶이 세상에 환난 속에 있겠는가 그걸 주님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리스도의 법도에 따라 중생자로 살아가는 삶의 투명성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삼키는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환난을 필연적으로 받게 된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실 때에 주님은 그때에 라고 했을 때 이때와 이때를 중첩해서 말씀하시는 가운데 종말의 전체 특성으로 나타내 주면서 동시에 특별히 재림의 때와 관련된 환난에 대한 내용을 그 안에 점층적으로 사실은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림과 재림이라는 이 종말의 성격에 따라서 모든 성도는 신자는 환난을 받겠으나 주님이 재림 때가 되면 더 극심한 환난 속에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가보죠. 15장 8절부터 보면 20절까지 같이 읽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실제 경험을 삶 속에서 하세요? 하시죠? 하고 계시겠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의 사이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이런 식의 환란은 별로 없어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죄성에 연약해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퉁퉁퉁 되기도 하겠지만, 그것이 뭐 교회 생활이죠. 어떡하겠어요. 그게 뭐 당연하죠. 그게 누구 탓인데요? 자기 탓인데 뭐 우리가 다 성화되지 못한 탓이거든요. 그러니까 피체간에 쿡쿡 찌르는 거야.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거 싫어서 교회 안 나오면 갈 곳이 없어요. 갈 곳이 없어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이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없다는 걸 잘, 성경에 나타난 교회 보세요. 우리보다 더 심해요. 성경에 나온 교회는 우리가 이런 교회에 출석하겠나 싶을 정도로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이상적으로 평가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랬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은 한 점에 한 순간에만 그랬어요. 유무상통하고 서로 교대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서로에게 사랑하는 그런 순간은 하늘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 속에 누릴 그 아름다운 복락의 땅을 비춰주는 한 점의 예표적 순간이었어요. 그리고는 이내 곧 물고 뜯고 싸우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밖에 나가서 싸우는 건 좀 달라요. 세상에 이제 친구들이 있고 동네 마을 사람들이 있잖아요. 동네 마을 사람, 이런 인간 여러 관계 때문에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구별 없이 만나는 자리 속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고 어떤 내용을 살펴야 될 때, 그때 여러분이 신앙적 가치관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싶어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그 순간 여러분은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그 좋은 사람이 아닌 게 되어버려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지. 그렇게 할, 그래서 여러분이 굳이 복음적 가르침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이 그렇게 살면 되나요? 라고 복음적 가치로 여러분이 어떤 일에 결정이 되도록 의견을 내놓거나 그렇게 되도록 설득하거나 그러려고 여러분이 움직이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큰 대적을 만나게 되어져요.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고 괜히 오해하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들고 겉돌게 만들거나 예리하게 쏘아붙이고 미워하고 거리를 두는 그러한 세력적 움직임을 보게 됩니다. 뭐 필연적입니다. 이게 세상에서 받는 환란은 그런 거죠. 그렇게 해서 불이익도 당하게 되고 소외당하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참죠. 말을 하지 않죠. 왜? 말하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걸 예상하니까 신자가 말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뭡니까? 참여하지 않는 적당한 핑계 안에서 거리를 두고 이렇게 유지해 나가죠. 그것이 싫고 잘 어울리는 관계의 평화가 필요하면 자신이 신앙적인 태도를 죽이고 타협하는 수밖에 없죠. 그렇게 이렇게 그래서 적당히 때로는 타협하고 때로는 싸워가며 이렇게 신자가 고통스럽게 세상에서 하는 겁니다. 항상 타협하지 않고 승리 있게 싸우지만은 못하거든요. 우리가 약해서. 그러니까 때로는 양보도 했다가 때로는 도저히 안 되다 싶으면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 있게 끊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렇게 말아요. 그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교회 오면 어떻게 되죠? 그런 상처를 입고 교회 오면 이제 위로를 받고 싶은 거죠. 내가 이렇게 세상 사람 이렇게 어려웠을 때 교회 오면 내가 신자로서의 받는 고난을 말씀 앞에서 위로받기를 원하죠. 그 위로를 주께서 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세상이 그런 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을 가보면 16장 32절과 33절 말씀, 32, 33절 같이 읽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주께서 이 말씀으로 신자에게 위로를 주는 겁니다.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미 이겼노라. 이미 너희가 이겼노라. 너희는 패배자로 교회에 돌아와 상처를 치유받는 자가 아니요 승자로서 교회에 돌아와 그 승자의 위치를 확인하고 위로받고 돌아가는 것이라. 이런 같은 이제 맥락 속에서 주님은 이미 이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종말론적 특성으로서의 이런 같은 환란을 보면서, 특히 마태복음 24장 다시 돌아가게 되면 그래도 불구하고 점층적으로 강력해지는 역사적 종말의 그 때가 되어질 때에 있게 되어질 엄청난 대환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이렇게까지 또 말씀을 하셨죠. 저 24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죠.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얼마나 그 환란이 강하면, 극심하면, 그 환란의 날을 감하지 아니하면 택하신 자라도 넘어질 정도로 환란이 강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배도의 길로 환란에 의해서 굴복하여 신앙을 떠난 일이 없도록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 환란의 날을 감하여야 될 정도로 환란이 위협적으로 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환란이 예비되어 있는 거죠. 그 환란이 언제 있습니까? 그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이 그때가 무엇을 가리키는가 하면 15절로부터 물고 올라가는 거예요. 15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선 것을 보거든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곧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역사적으로 초림과 재림 사이에 항상 있어 왔지만 그러나 재림하실 역사적 그때쯤에 더 확고히 공고히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자신을 드러내게 될 것인데 그때가 되어질 때 16절부터 20절까지는 유대적 상황 안에서 그 종말의 때를 묘사하고 있지만 그 묘사의 내용 속에 담겨있는 종말의 환란의 그 가공할 두려움은 집안에 있는 물건 어느 것조차 하나도 손에 쥐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아야 돼. 그거 갖고는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밭에 있는 자도 겉옷조차도 가져가지 말고 뒤로 돌아보지 말 것이며 아이 뵌 자와 젖 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요 너희 동안인데 겨울에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환란의 그 무서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종말의 때에 있을 그 환란입니다. 29절을 보세요. 29절과 30절을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화로 오는 것을 보리라 하셨어요. 그러나 두려워 말라. 이 환란은 그 환란은 곧바로 주의 재림과 거의 맞물려 나타날 것이라. 그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의 영광이 때여야 맞물려 오기 때문에 이 환란을 당하는 그 환란의 성격이 재림의 징조로서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보세요. 이 재림의 징조가 결국은 주님은 지금 같은 맥락 속에서 이 돌 하나 남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 속에서 너희가 세상에 환란을 당할 것이 쭉 말씀하셔 놓고도 나중에 다시 그것을 이 중첩해서 역사적 재림의 때에 있을 환란을 더 극심하게 이렇게 묘사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관심이 이미 이제 초림 때를 지나서 예루살렘의 성전이 훼파된 때를 지나서 우리가 지금 이쯤에 와 있는 사람이라면 이쯤에 우리가 와 있는 사람이라면 역사상 우리의 관심은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을 때에 재림의 때에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지금 읽은 본문의 기초에서 큰 신앙을 이유로 환란을 받게 되어지는 일이 있을 것이라. 영적 환란입니다. 신앙으로 인해서 환란을 받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 그런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소망 주심이 있음을 있음을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건 징조라. 뭐의 징조죠? 뭘 위한 징조죠? 재림을 기다리는 징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림을 위한 징조임으로 인해서 두려워 마라 하는 것이 됩니다. 배도의 사건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24장 10절을 보십시다. 10절. 10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죠. 그때의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씀의 넓은 컨텍스트는 어디예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부님의 컨텍스트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환란과 그 다음에 배도의 사건, 배도라는 것은 도를 믿는다고 한 사람이 도를 버리고 떠나는 것이 배도죠. 따라서 그 일은 교회 바깥에서 이루어지겠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겠어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신자인양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신앙, 여지껏 가졌던 신앙이 진리가 아니라 소리치고 외치고 가르쳐 나가며 영향을 주어 무리를 지어 떠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떠나는 와중 속에 서로 미워하며 사랑이 식고 잡아 죽이고 대척하는 갈등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한 것이죠.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거짓 선지자요 참 선지자에 대한 구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분별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어떻게 선지자 있냐 이렇게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그거를 분별하는 유일한 기준 하나는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선지자 인양 자기를 입증하여 보이는 다른 모든 것들, 그것이 뭐라 할지라도 초자연적 기사라 할지라도 그것은 선지자의 참됨을 설명하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걸로는 부족합니다. 그걸로는 의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에요. 여러분 그 기독교 안에서 벌어졌다는 초자연적 은사다라고 말하는 것, 지금도 얘기되는 회자되는 많은 것들은 말이죠. 사실은 종교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 안에도 그 유사 현상이 많다는 걸 쉽게 압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도 영의 역사를 베푸는 것이에요. 무당이 작두에 춤을 왜 춰요? 그게 물리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거든요. 춤춥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점을 치거나 무당하거나 그 뭐 다른 어떤 그 종교들, 그저 인도의 그 숱한 그 종교들, 그런 모든 것들 속에 담겨 있는 초월적이라고 봐야지 자연 현상으로 쉽게 보지 않는 특비한 경험들의 요소들은 많이 있죠. 그것들 끌어다가 적당한 선지자의 위장의 모습으로 나타내 보이면 그냥 끌려가는 것이죠. 천도교 청년들도 모여서 북치고 기도를 해요. 천도교 청년, 그 천도교 청년들 북치고 기도할 때 몸이 뜹니다. 이렇게 앉은 자세에서 몸을 띄어 이렇게 공중부양하듯이 붕붕붕 이렇게 너무 격한지 어떤 힘이 있었는지 무당이 신들려 뛰듯이 뛰어요. 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들 은혜 받았다. 그들의 의미에서 그런 식의 그는 전혀 참선 거짓 선자를 분별한 요소가 아닙니다. 계시록에 나타나는 거짓 선자의 이적과 기사 앞에 모든 사람들이 경악하고 그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섬긴다. 이 계시록에 나온 말씀을 알 수가 있죠. 오늘날 시대 속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로만 분별하는데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가 굉장히 똑똑합니다. 속이는데 능한 사람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속입니다. 그러니 말씀으로 분별하겠다는 자에게 말씀으로 속일 것인즉 여러분은 말씀으로 속여오는 자들에게 가르침이 과연 그러한가 분별하는 일에 애를 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피고 가르친다고 하여 다 경청에 믿고 따라서는 아니되고 그지 과연 그 말씀이 그러한가를 계속 상고하며 분별하며 처음은 속지만 두 번은 속지만 열 번은 속지만 열한 번째는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읽었냐 그러면 저희가 말씀을 통하여 분별할 만한 신학적 훈련과 지식이 있나요? 우린 그렇지 않은데 라고 우리의 그 한계성을 얘기할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은 실력으로 됩니다. 왜 되냐면요, 성경을 계속 읽으세요. 성경을 계속 읽으면 말씀은 그런 것 같지 않은데 하고 의심스러운 것들이 마음에 분명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렇게 멀리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는 결국 말씀을 빙자하나 복음적 본질을 훼손시키게끔 나가는 데까지 나가죠. 처음에는 비슷해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종말론, 그러면 종말론이라는 것이 1 더하기 1은 2, 이렇게 성경이 나와있죠.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해석에 차이가 있어서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갔죠, 어떤 목사님은 저렇게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 간에 상이한 조금 다른 종말론 쪽 관점을 가르칠 수도 있어요. 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만큼 해석이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러한 차이는 계속 들으면서 저분은 좀 이렇게 가르치네, 그래서 그런가, 어느 게더 옳은가 내 실력은 분별이 안 되지만 일단 들어보자, 정리해보고 이렇게 전에 가르침 어땠는가를 생각하고 빈번하게 그렇게 조심스럽게 공부해 나가는데, 그렇게 나가는 그 차이를 넘어서서 어느 순간에 오게 되면 복음을 훼손합니다. 복음을 훼손합니다. 복음의 영적 진리와 구별성이 흐려지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에 오게 되면 이제 마각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그럴 때쯤 여러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성경과 말씀을 상고하고 읽는 사람에게 있어서 신학 훈련을 받지 않았던 이유로 여러분이 미혹에 빠질 만큼 그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 하나님 두시고 거짓선자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의심적이면 그 의심적인 것을 묻고 풀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 세상 속에 어떤 선지자를 두신다고요? 참 선지를 같이 두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의 말씀을 쫓아나가도록 되어지는 기회와 가능성이 항상 열려 있음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이 어느 것인가를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일이 되어져야 합니다. 보세요. 24절을 한번 가보세요. 24절.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으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때가 항상 있어 왔으되 주께서 재림 때가 되어지면 더욱 강력하게 있을 것이라. 강력하게 있을 것입니다. 강력한 종교적 세력이 등장할 거라는 거예요. 즉 24절은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자들이 정치적 세력이나 경제적 세력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성격이죠? 영적 세력을 말해요. 영적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력의 참됨에 대한 거짓적 증거가 뭐냐면 큰 표적과 기사라고 주께서 말씀을 못 박아놨습니다. 디모데전서를 한번 가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을 가게 되면 왜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성황하고 세력을 뻗칠 수 있게 되어지는가? 거기는 4장에 보게 되면 1절부터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조치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마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즉 미혹하게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좇는 자들이 나타난다. 원래는 믿음이 있다 했으나 그 믿음을 떠나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니 말씀을 기초로 혼탁해 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그런 자들이 나타날 것임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7절에 보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3절에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친 것에 착념하라. 이거는 이제 사역자에게 주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모든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6장에 넘어가면 6장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치 아니하게 되면 교만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며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는 도덕적 실패와 경건적 실패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상실하고 경건을 자기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쓰는 그런 자들이 등장하게 된다. 그 종교적 사꾼들이 등장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건 원래 우리가 보는 현상이죠. 항상 봐도 현상이죠. 이런 현상이 말세가 되면 더욱더 분명할 것이라. 디모데 후서 3장을 가보게 되면 그래서 그래서 결국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라고 쭉 말씀했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영적이며 도덕적 현상을 볼 것이요. 5절에 보게 되면 급기야 경건의 껍데기만 있고 경건의 실체 곧 능력은 없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7절에 배우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로 마음이 강팍해진다. 그러므로 1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나자는 자는 핍박이 있게 될 것이라. 누구로부터? 배도의 사건을 결과로 핍박이 결과되어진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깨어 근신하며 이 마지막 때 이 같은 상황을 이제 들어 안다면 징조가 그럴 것이면 안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게 24절, 뭐 14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명하시기를 2절에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얻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즈음한 징조를 알기 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주께서 주는 적극적인 실천적 권면이죠. 징조를 알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징조를 알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주의 재림의 징조를 알면 제가 더 예비를 잘하겠습니다. 항상 있어온 징조입니다. 그러나 그 징조가 더욱 분명하고 강력한 세로 드러날 것이라. 그럼 보세요.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자는 큰 일에 충성할까요? 그러지 못하죠. 작은 일에 환난과 배도 사건 앞에서 무너지는 사람이 경건의 훈련을 하지 않고 무너지는 사람이 주님 재림의 때에 입설 임박한 종말에 있어서의 큰 환난을 당하면 견딜까요? 못 견디죠. 못 견디죠. 주의 재림의 때의 종말의 징조를 알고자 하는가? 이미 있어온 징조 안에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분별하라. 그것이 주께서 사실 징조와 관련 주시는 교훈의 목적이에요. 어느 때 오든지 언제 올지 알지 모르는 징조의 주님의 때에 대해서 뭐하러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주께서 오시면 오시는 것인데 항상 있는 일인데 그것은 딱 한 가지 교훈의 목적이죠. 적그리스도의 출현이 이제 세 번째인데 마태복음 24장을 가보세요. 다시 24장을 가보면 15절과 아까 봤던 16절 말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선 것을 보거든 자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게 섰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그때가 되어지면 주의 재림이 때라 말씀하셨는데 이 언제인가? 그러면 다니엘서 7장을 한번 가보죠.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24절과 25절을 보게 되면 그 열불은 이 나라에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니 그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인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말은 결국은 풀이가 어떻게 되어지냐면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결국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가리키는 말로 이 대개 풀이가 되어집니다. 작은 의미에서는 뭐죠? 70년에 따라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의 귀환을 암시한다고 이제 세대주의자에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우리의 개혁주 입장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가 결국은 계시록을 보면 알게 되지만 계시록 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때 그리고 천상에 있는 승리한 교회로서의 때를 가리키는 기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성도를 괴롭히는 한 뿔이 등장하죠. 그런데 이때가 다시 11장 가면 조금 더 적극적인 설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장 31절부터 보게 되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울 것이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제사를 폐하고 성소의 그 거룩한 곳에 멸망케 하는 미운 물건을 세우게 되는 일, 그리고 36절에 가게 되면 이 왕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들로 신들의 신들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실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되니 반드시 이룰 것입니다. 36절에 그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건, 다니엘이 말한 이 예언적 사건은 언제 이루어진 것인가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제가 말한 것처럼 BC 168년 주께서 초림하기 이전에, 초림 때 이전에 중간기 때 400년 있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알렉산더가 등장한단 말이에요. 우리 알렉산더 대왕 알죠? 그가 헬라 지역, 그 소아시아와 그 지역을 다 정복해서 큰 제국을 형성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요조를 해버리니까 그 제국을 나누게 되어져요. 나눠준 4등분이었지만 결정적으로는 북반부와 남반부로 두루 나눠지게 됩니다. 남반부는 이집트 중심의 왕권이고 북반부는 가나안 땅을 포함한 그 위에 시리아 땅, 그 전체 땅을 지배하는 세력으로 두 세력이 결국 나눠지게 되어지는데, 이 두 세력 간에 서로 제국을 통일하는 권력의 다툼을 하게 되어지죠. 그 권력의 다툼을 하게 되는 와중 속에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정복을 당해요. 이 북왕국에 있는 시리아 왕이라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서 결국 정복을 당하게 되어 말아요. 이 정복 당해 될 때 그때의 이 에피파네스가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에피파네스는 이 안티오코스가 정복하면서 얼마나 그 유대의 문화를 미워했는지, 유대의 이스라엘인 모든 문화를 전부 헬라화 시키려고 그래요. 그래서 언어도 그리스어를 쓰게 하고 그 당시 아람어, 그 히브리어 말을 못 쓰게 하는 거야. 히브리어나 아람어를 못 쓰게 되고 오직 헬라어를 공통으로 쓰게 되고, 마치 일제 때 창식에 명하듯이 이름도 바꾸게 하고 제사 종교도 바꿔버리고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해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저항을 하게 되니까 군사력으로 그걸 제압해 나가며 급기야 성전 안에 들어와 헬라 이방신을 섬기는 종교 의식을 거행해버립니다. 경악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것에서 돼지 피를, 가장 그 불결하게 했던 돼지를 잡아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이것은 더 이상 유대교의 신앙이 종식되었음을 선언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그걸 하여 이제 치열한 유대인들은 이제 저항을 했지만 그 사건을 가리켜서 다니엘이 예언한 것이다 라고 1차적인 예언의 적용으로 그걸 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뭐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다시 마태복음 24장 가보세요. 24장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런 1차적인 BC 168년에 있을 안티오쿠스의 이 사건을 이미 주님은 알고 계신 과거 역사인데 주님이 15절에서 다니엘의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미래 시점으로 이걸 돌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 시점을 돌리고 있는데 그 미래 시점의 근접적 적용이 언제냐? 그것이 두 가지 미래 시점.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어디서 이제 말씀하실 때에 그 앞선 사건으로 그 안티오코스의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이미 성전 안에 더러운 돼지 피를 놓고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라 칭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죄악의 역사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니엘이 예언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다니엘서의 예언에서 헬라어 왕권의 등장과 이것이 예언되는 맥락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걸 되었다고 보는데 예수님이 그 후에 오셔서 그 다니엘서의 예언을 다시 어디로 잡으시냐면 이 두 가지 사건에 각각 적용시키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성전을 회파한 타이투스의 로마 장군의 예루살렘의 함락, 그것으로 다니엘서의 예언으로 적용하시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중에 역사적 재림할 때 있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모든 영광을 찬탈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인양 칭하며 받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의 등장의 출현은 매우 종교적입니다. 매우 종교적이지만 예배 대상으로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이 가 있는 나 마태복음 23장 15, 16절에 1차적 적용을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보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고 마태복음 23장 24절을 보게 되는 맥락 속에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세요. 그래서 2장을 가보게 되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을 보게 되면 3절부터 보세요. 누가 아무렇게나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그 다음 보세요.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스스로 높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불법의 사람, 3절에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3절에 그 자가 나타나서 스스로 자신을 높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런 자가 등장하게 될 것이라 하셨죠. 이런 자의 등장이 결국 안티오쿠스요, 타이투스의 멸망이요, 후대에 주님 재림 때 있을 하나의 사건을 가리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지금 그런 자가 감히 자그맣게는 뭐 우리나라도 뭐 저 재림 예수님이나 좀 있지만 자그마하게는 뭐 등장했었죠 항상. 근데 과연 이 자가 누구일까를 참 사람들이 많이 알고 싶어 했어요. 종말의 때 누구일까. 그럴 때 종교개혁 시대는 종교개혁자의 종교적 개혁을 교회개혁을 방해했던 이제 그 당시 부패한 중세 말기에 로마 캐톨릭 로마 교회의 교황이 이 적그리스도일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그 이후에 아마 히틀러의 세력이 연구하다면 히틀러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뭐 레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주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모든 족속에게 전하여지는 순간 그리고 이스라엘의 큰 복음의 역사의 변화의 순간 이런 등등의 은총의 증거들이 적극 드러나고 동시에 이렇게 이제 부정적 측면에서 나타난 증거들이 합쳐져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느 때가 되어지면 실체를 드러나겠죠. 그 실체는 나겠죠. 그 실체는 배도의 무리를 끌어모아 세상에 있는 무리와 함께 더불어 자신이 남은 기독교의 순수한 성경적 세력을 뛰어넘는 방대한 세력으로 종교성을 갖고 거긴 정치와 경제와 문화적 세력을 집중해 갖고 있으면서 그걸 종교성으로 아울러 자기를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라고 칭하게 되어지는 거대한 세력이 등장할 것이라. 그 거대한 세력이 배도 사건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로부터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잘 생각하고 경계 태도로 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2장 8절에 같이 읽어보면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폐하시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재림에 앞선 증거에 불과하다는 게 증거에 불과하다. 두려워하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희망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악이 성할수록 악의 세력이 절정에 이르는 것은 곧 바로 뭐죠? 악의 세력의 패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악의 세력이 이렇게 절정에 이르렀다가 어떻게 해요? 쇠하여지면 희망이 올 것 같은 게 아니고 뭐예요? 악의 세력이 절정에 이르면 그때 희망이 주의 재림 때가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뭐죠? 견딜만 하게 하신다는 게 너희 택한 자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만큼 환난 날을 감하실 것이라 그랬거든요. 환난은 환난이 있을 것이나 두려워 마라. 주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말씀을 따라 우리 아까 디모데 후서 살핀 것처럼 살펴나가시면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죠. 계시록 20장 열어보세요. 계시록 20장. 그러니까 이제 다음 지난주 나눠드린 핸드아웃 천년기 천년왕국에 관한 주요 견해들 글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불을 꺼야. 계시록 20장 보세요. 2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지금도 이제 복잡한 신학 논의로 들어갑니다. 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자, 같이 읽죠.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조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이에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일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지금 여기서 우리는 자, 2절을 보세요. 2절. 2절에 등장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뭐죠? 1천. 1천. 그렇죠? 잘 맞히셨습니다. 그다음에 6절에 보면 또 등장하는 숫자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천년, 천이죠, 천년. 그러니까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왕노릇한다. 여기서 천년은 그리스도로 왕노릇하는 천년이죠. 그리고 2절에 나와 있는 천년 동안 그다음 뭐가 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는 그 용이 결박되어 있는 걸로 드러나죠. 자, 그럼 이 천년과 이 천년은 같은 천년이다, 아니다? 이다. 예, 같은 기간이에요. 같은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용, 사단, 이 옛뱀이라고 말하는 이 자들이 결박돼 있는 그 천년의 기간 동안에 있는 천년의 기간 동안에 한 측면에서 뭐 하죠? 사단이 결박돼 있는 거요. 또한 측면에 뭐죠? 그리스도 더불어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동일한 천년인의 영적 성격이 두 개가 쫙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질문은 뭐냐면 이 천년기 또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스린다란 말 때문에 왕의 통치 나라 그래서 천년 왕국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천년 왕국이 도대체 언제 있게 되는 것일까? 이게 이제 잠옷 궁금한 겁니다. 그렇죠? 언제 마귀와 사단이 결박되어 있는 천년의 기간이 있는 것이며 언제가 그때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인가? 이게 도대체 언제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거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서로 입씨름을 이제 하는 겁니다. 이야, 성경을 읽어봐라. 내 말이 맞지. 네 말이 맞지. 내 말이 맞지라고 서로 입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입씨름한 결과 다른 사람 생각할 때 그래도 경청할 만한 견해다 싶은 것이 네 가지로 추려진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추려진 게 여러분 앞에 나와 있는 네 가지 견해들. 자, 뭐가 있나요? 같이 읽어보죠. 무천년설, 후천년설,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크게 보면 세 가지인데, 무천년설, 후천년설, 전천년설인데, 전천년설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지니 하나는 뭐예요? 역사적 전천설이요, 세대주의적 전천설이다. 역사적 전천설은 다시 고전적 전천년설 또는 전통적 전천년설 이렇게도 얘기해요. 본래 전천년설이 그거였는데 세대주의적으로 전천년설을 재해석하여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면 이 무천년설이란 건 뭐냐? 무천년설은 뭐냐? 이 네 가지 견해를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는 거예요. 무천년설이란 건 뭐냐? 이 무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있다 없다? 없다란 뜻으로 없을 무가 앞에 붙어 있는 거죠. 그 이름이 좀 야속하다. 왜냐하면 없는 것이 아니라 전천년설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있는 게 아니다라는 뜻을 사실 말하고자 했던 것이거든요. 이 천년 왕국이 있긴 있는데 천년 왕국이 예수님 재림 후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다 보니까 무천년설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죠? 그럼 전천년설은 그럼 뒤집어 말하면 뭐가 될까요?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 왕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이 있는 게 전천년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자는 천년 왕국이 먼저요.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어떻게 해야 혼돈을 피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이 있고 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것이 전천년설이니까 천년 왕국이 있기도 이전에 천년 왕국이 있기 전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재림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후천년설은 뭐예요? 후천년설 그걸 반대로 얘기하면 되니까. 천년왕국이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죠? 재림이 있다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냥 우리말을 그대로 따라가면 반대로 해서 이해될 것 같죠? 그러니까 그거는 번역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번역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니까 혼돈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무천년설은 계시록 20장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잘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 와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예빼미요 마귀와 사단이라 잡아 일천년 결박하였다. 이 결박이 언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의 초림 때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초림 때에 이루어져서 결박하여 무적용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잠깐 놓일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결박하여 만국을 미혹하는 직접적 사역을 못하게 잡아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간접적 영향력이 극심하게 될 거라고. 그건 뭐냐면 자신이 아닌 자기 종들과 수하들과 악한 영들을 활용하여 미혹의 역사를 하게 되겠죠. 그러나 이 미혹치 못하는 것이 완전한 승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게 되겠어요. 왜냐하면 근본적 세력이 꺾인 상태로 하나님 주님께서 초림 때 결박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초림 이후에 교회 역사 속에서 전투하는 교회가 시달리더라도 결코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끔 하나님께서 근본 세력을 이렇게 꺾어 놓으신 것이죠. 그러면 그 동안에 초림이 여기 있다 그러면 그 초림부터 인해서 결박되어진 이 상황은 이제 무천년설 입장이야. 이게 이제 무집산 일천년 결박되었다. 그러니까 그럼 일천년이 다 차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죠. 재림이 이루어짐으로 그다음에 뭐가 벌어질까요? 최후의 심판이 있게 되겠죠. 그러면 천년 왕국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초림 때 결박하여 재림 때 최후의 심판에 두기까지의 그 과정이 천년 왕국이에요. 그러면 이 천년 왕국의 천년이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손꼽아 천년이다 아니다? 아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긴 어떤 기간을 가리킨 말이지 실제로 하나 둘 셋 천년이지는 않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 천년 동안에 4절부터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천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절을 보게 되면,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를 받은 자의 영혼들과, 다시 천천히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4절에 어디를 봤다고요? 보좌를 봤다. 이 보좌는 지금 어디에 있는, 환상 중에 보는 이 보좌는 어디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보좌죠. 하늘에 있는 보좌를 봤는데 거기 앉은 자들, 보좌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가져요. 죄가 무엇이며 악이 무엇이며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을 판단하는 권세를 가졌는데, 또 내가 가만히 보니 예수의 증거, 하나의 말씀, 이 두 가지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을 당한 사람들이 보여요? 목뱀을 받은 자들의 영혼이 보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자들은 지금 죽은 자예요? 살은 자예요? 육체적으로? 죽은 자죠. 육체적으로 죽은 자예요.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죠. 그들과 또 어떤 자들이 있는가 봤더니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 그렇죠? 이 자들 또한 지금 하늘 보좌에 있는 거로 보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런 자들이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다? 살았다. 모호한 자들인데, 죽은 자들인데 살았다.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환상을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여기서 기록되고 있는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환상은 하늘의 교회죠. 하늘의 교회가 뭐죠? 승리한 교회죠. 천상의 교회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천상의 교회. 세례 요한이 보니까 초림이요 재림인데 이 지금 세례 요한이 어느 때 계시를 받아서 환상 중에 눈을 열어 보니까 여기에도 교회가 있고 여기도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상교회요? 천상의 교회죠. 지금 우리는 지상교회에 있으나 우리의 짧은 인생이 다하면 우리는 천상교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먼저 믿은 모든 신앙의 하나님의 택정한 자는 다 여기에 있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찬송하며 아름다운 낙원에 거하고 있죠. 계속 죽으실 때까지.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주께서 이 천상의 교회 무리들을 데리고 재림을 하실 것이요. 그 당시에 살아 있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우리는 아닐 거예요 아마. 우리 세대는 우리는 아닐 텐데 주님 재림 때 살아 있던 사람들은 휴거를 받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들과 만나게 되고 우리가 우리 후대 사람들과 어느 때인가 우리는 천상의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게 만나야 될 거라고. 그 자들의 이 천상의 교인자들을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증거와 하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이요, 마귀에게 이마에 표를 받고 굴복하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 그들이 죽은 게 아니라 뭐라고요? 살아서 그 살아있다. 그 살아있다는 이 말의 뜻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게 이제 각각 천년 왕국 이해의 차이를 갖고 오는 거예요. 자, 이 살아서가 무슨 뜻이죠? 이 살아서가 육체는 비록 죽어 있으나 영혼이 살아 있어 주의 낙원에서 주와 더불어 주의 심판하는 권세를 누리고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죽으나 산 사람, 즉 산 영혼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한 가지 견해가 있죠. 자, 그것을 가르쳐서 계시록 20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의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뭐라고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이 가리키는 말이 뭐죠? 살아서예요. 살아서. 살아서가 첫째 부활이에요. 자, 그런데 이 첫째 부활인데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 나머지 죽은 자는 누구죠? 거기서 나머지 죽은 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천상에 있지 못한 자들이죠.
천상계에 속하지 못한 채 죽은 자들이니까 육체적으로는 죽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네? 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다 죽었겠어요. 그럼 그 중에 한 천상의 교회로 간 구원받은 영혼들이 있겠죠.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교에서 통치를 하지만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어떻다고요? 살아있지 못하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음부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부어본 자로 하나의 말씀대로 누리는 영적 생명의 능력과 성질을 맛보고 사는 자들, 그 실제로 나머지 죽은 자들과 비교하여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자들, 그 자들의 생명을 가리켜서 뭐냐면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럼 우리는 육체적으로 죽으면 부활을 경험해야 안 해요? 한다. 우리가 육체로 죽지만 첫째 사망은 뭘까요? 그러면 첫째 사망, 첫째 사망은, 사망은 육체의 죽음이죠. 그럴 때 육체는 죽으나 영혼은 뭐죠? 살아있으니 첫째 부활을 경험한다 그 말이에요. 이 첫째 부활을 경험하는 자는 낙원에 든 자만 아는 것이요, 음부의 악한 자들의 영혼은 이 누리는 낙원의 기쁨의 생명의 부활을 맛보지 못하는 거죠. 그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그래서 육체 첫째 사망과 비교하여 첫째 부활이 영혼이 낙원의 거함을 가리킨다 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게 되어지면 그 다음 보게 되면 6절 말씀해봐요. 이 첫째 부활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거룩하니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있게 될까요? 둘째 사망이, 둘째 사망은 뭘 가리키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아래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 영원한 사망이죠. 뭐와 비교되는 거예요? 첫째 사망과 비교되는 거죠. 이 땅에 살아 육체적으로 죽는 첫째 사망이 아니요, 영원한 지옥의 형벌, 불못의 형벌로 들어가는 영원한 사망이 둘째 사망인데,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 둘째 사망을 경험한다 안 한다?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말을 한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그 다음에 뭐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되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1차적으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게 되는 천년 왕국, 이 천년 왕국, 이 천년 왕국 동안에, 천년 왕국 동안에 누가 천년 왕국의 왕적 권세를 누리고 다스리고 있는가 하면 실체적으로는 누구죠, 지금? 하늘의 천상교회에서 뭐죠? 영원히 죽지 않고, 어느 때까지? 가령 천년 왕국 때 그러면 이미 구약 성도들도 여기 이제 주위에서 주께서 올라오거나 이러시니까 구약 성도들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 여기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자 가운데서는 여기 오르간 사람은 육체의 첫째 사망을 경험하고 첫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다시 100년 살다가 다시 죽을까요? 안 죽죠. 이들이 뭐죠? 천년이고 100년이고 각각 부르심 받은 그 기간 동안 내내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 더불어 다스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천년 왕국의 통치권의 권세를 누가 누리고 있어요? 지금 하늘에 있는 천상교에 속한 자들이 누리고 있음을 가리킨다. 그래서 천년 왕국의 첫 번째 해석은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초림과 재림 사이의 천년 기간 동안에 주의 은혜로 거의 20장 4절에 나온 바대로 목뱀을 당했으나 죽은 영혼들이 살아서 주와 더불어 그의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다스리는 천상교회를 가리킨다. 천상교회의 천년 왕국의 그것이 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요. 그럼 지상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지상교회는 왕권을 누리고 있나 못 누리고 있나? 천상교회는 실제 누리고 있는데 지상교회는 누리고 있나 못 누리고 있나? 지상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천년 동안 살아서 통치를 하나요? 그렇지 않죠. 지상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천년 동안 사는 사람 없잖아요. 우리 가운데서 없잖아요. 천년 살면 얼마나 보기 싫겠어요. 이렇게 늙어가는 속도로 천년에 가면 그러면 이 천년사 사서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그런데 예배소서를 가보세요. 예배소서 예배소서 2장을 보게 되면 2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으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그랬어요. 누구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택정하신 사람 즉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적 선택의 대상인 믿음의 백성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일으키실 때 천상에 올라가 같이 보좌에 앉았다고 선언하고 그러셨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원의 예정적 그 계획 안에서는 이미 앉은 자들의 그래서 이 지상교회는 이 땅에서 비록 뭐죠? 전투하는 교회로서 갈등과 시련 속에 있지만 지상교회에 있는 사람들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에 있어서는 뭐죠? 이미 천상교회에 있는 자들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차이가 없죠?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지상교회에 있는 자들은 약속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죠. 약속의 실행을 천상교회에서 하나님 해가시거든요. 약속을 받은 자요. 약속에 따라 이미 보증받은 자로서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상황이 있으나 영적 측면에서 이미 천상교회에 참여한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천상교회에 있어서의 천년왕국의 누림은 천상교회에 있는 교회사들이 누리고 있으나 지상교회가 그와는 달리 소외된 자들이 아니요 영적으로는 같은 약속에 있는 자들로서 누림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인 마치와 같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은 아닌 상태에 있는 것처럼 아직은 아닌 상태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런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이 천상교는 아직은 여기 천상교도 아직은 아니죠. 새로운 새 땅 속에 완성이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보다 더 훨씬 더 완성에 가까운 형태로 누리고 있고 그 맛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지만 내가 육체적으로는 속사람으로는 죄의 법을 아니 겉사람으로는 내가 죄의 법을 사랑하는 이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는 능력의 실현 속에 느끼고 맛보는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능력과 그 은혜의 충만함을 이쪽에서는 거의 완전한 형태로 누려요.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아직 육체가 없는 미완성적인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생화 태창 속에 누려지는 그 축복에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때 누림이 있죠. 천년 왕국의 시대를 천상교회 지금 누리고 있어요. 이 천상교회에 우리는 수시로 불려갈 거예요. 언제든지 알 수 없는 때 가서 누리게 된다고 가서 누리게 될 보증을 이 땅의 지상교회가 받고 있는 거죠. 지상교회는 권세 갖고 있는 왕국의 통치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으나 이미 자락이 드러져 있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그리스도 복음을 사랑하시죠.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그로 인한 은혜를 찬송하기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영적 갈망으로 있죠. 그것이 바로 왕적 통치의 흔적들이에요. 이미 임하고 있는 자락의 증거들이에요. 그거를 마귀는 완전히 부인하고 뺏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걸고 넘어져요. 시험에서 내가 죄법을 따라 이렇게 탁 넘어지게끔 하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에게서 주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에 나가는 마음을 빼앗지 못하죠. 승리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죠. 그 통치의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임해진 것이죠. 그래서 지상교회는 천상교회 영광의 자락이요 반영이요 그 약속에 대한 약속을 갖고 살아가는 자로서 비록 우리는 전투하고 갈등 속에 있으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렇게 약속되고 영적으로 임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나라의 권세가 천상교회 안에서 온전히 누리려고 있음을 계시록에서 지금 20장에서 말하고 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설치해 놓은 거니까 얼른 봐야죠. 자, 봐요. 그러면 무천년설이 갖고 있는 전체 성경적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는 그걸 다 볼 수 없지만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이니까 이거 안 나눠준다고 이렇게 섭섭해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웨스턴 신앙 고백서 그 책에 보면 이 그림이 그대로 있어요. 자, 처음에 이스라엘 왕국이 있어요. 이스라엘 왕국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왕국은 육적 이스라엘과 영적 이스라엘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적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이면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고 영적 이스라엘이 교회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교회가 그림자로 있었죠. 오순절날 주님께서 오신 다음에 교회가 등장을 해요. 역사 속에 등장. 그리고 이 초림과 주님께 재림하는 이 사이가 천년왕국 기간이에요. 이 천년왕국 기간에 지상에서는 뭐죠? 환난과 악과 선의 갈등의 모습으로 점철되어 있고 이렇게 우리가 전투하는 교회로 살아갈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천년왕국이 지상에서 보이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어디 있다고요? 천상에서 천상교회가 천년왕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상교회는 이 천상에 있는 천년왕국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이미 보증받고 있는 자로서 지상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갈등하며 전투하는 교회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재림에 가까울 때에 우리가 봤던 환난과 배교와 적그리스도 등장이 나타나게 될 거라고요. 그런 다음에 주의 재림이 있게 되어지죠. 재림이 있게 되어지면 악인이나 의인이나 다 부활의 몸으로 나게 돼요. 예수님 재림 때에 함께 왔던 자들, 천상교회에 속한 그 성도들의 무리와 더불어 이 땅에 살던 성도가 휴거받아서 그들 모든 자가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받게 되어져요. 그리고 악인들도 또한 죽은 자들 다 일어나서 악인들도 부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선인과 악인이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서 백보좌 심판이라 말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어지죠. 받게 되어지고 악인들은 영원한 멸망의 불못으로 의인들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진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무천년설이 해석하고 있는 종말론의 구조예요. 쉽죠? 깔끔하죠? 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어디 살고 있어요? 이때쯤 어디 살고 있겠죠. 그죠? 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배교와 환난 이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겠죠. 어느 시대가 항상 있는 적그리스도, 항상 있는 배교, 항상 있는 환난. 그렇죠? 그러나 그때쯤 가면 극심한 정도 있을 텐데 주의 재림에 가까우니 두려워 말라. 세상을 이기신 주께서 가고 오시느니라. 환난을 믿음에 견딜 때에 우리가 바로 뭐죠? 부활의 휴거. 살아 있으면 휴거요. 죽어 있으면 천상에서 부활. 주원님과 더불어 재림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라.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뭐가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으로 바로 영원한 심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위에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던 전천년설주의는 복잡해요. 복잡해요. 이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일반 심판과 영원한 나라에 대한 이 구조가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불러 모으셔서 주께서 이루시는 종말의 때까지 교회를 세우신 과 교회를 통하여 주의 백성 불러 모으시고 세상의 환난 속에서 담대히 싸워 이갈 영적 승리의 귀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밝히 보이셨사옵나이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여 이미 천상교회에 속한 그 성도들과 더불어 우리가 함께 그곳에 갈 자들이며 주의 재림의 그때에 우리가 함께 더불어 그들과 더불어 구름 타고 내려올 자들임을 생각하옵나이다. 혹 주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저희 때에 주께서 재림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땅에 있으나 그 재림 때를 바라보며 휴거로 쓰게 될 자들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환난과 또는 배도와 적그리스도 출현이 있을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는데 그 모든 일의 징조를 우리가 알았으면 주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말씀에 기초하여 경건의 능력을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인 줄 알고 우리가 그에 따라 충실히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오늘 모으신 주의 백성들에게 심령에 넘치는 은혜를 주셔서 이 믿음으로 인생을 기뻐하고 담대히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주께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